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간 연장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어제 미국인들이 북한에 갔을 때 체포되거나 장기간 구금될 심각한 우려가 남아있다고 밝히고 기존 북한 여행주의보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여권을 사용해 북한에 입국하거나 여행하는 행위가 계속 제한됩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 같은 여행주의보 연장이 다음 달 1일자로 발효되고 장관이 다시 연장하거나 취소하지 않는 한 내년 8월 말까지 1년간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017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숨지자 그해 9월 1일부터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 조치는 1년 시한으로 지난해 8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장됐고 이번에 또다시 연장된 것입니다. 이 같은 조치의 예외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지극히 제한된 상황에 허용되지만 이 경우에는 특별 여권을 받아야 됩니다. 미국 정부가 지브롤터에서 억류됐다 풀려난 이란 유조선에 어떠한 편의도 제공하지 말라고 그리스에 요구했습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어제 그리스 정부와 지중해상의 모든 항구 당국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강력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유조선을 돕는 행위가 테러 조직 지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전날 영국령 지브롤터에서 방면돼 그리스로 향하고 있는 이란 유조선 그레이스 1호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아드리안 다르야 1호로 이름을 바꾼 이 배는 지난달 4일 지브롤터 해역을 지나던 중 대시리아 제재 위반 등 혐의로 영국 해군에 나포됐습니다. 이후 45일 동안 이 배를 억류해왔던 지브롤터 당국은 이란 정부로부터 제재를 어기지 않았다는 확약을 받았다며 지난 18일 이 유조선을 풀어줬습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이 배의 방면을 막기 위해 선체와 화물에 대한 몰수를 지브롤터 당국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와 파키스탄 당국의 갈등 완화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에게 각각 전화로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이날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의 두 좋은 친구인 모디 총리, 칸 총리와 이야기했다. 무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것이었다고 설명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카슈미르 긴장 완화를 위해 양측이 협력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도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와 파키스탄의 긴장 완화가 지역 평화에 중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모디 인도 총리가 곧 만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영유권 분쟁 지역인 카슈미르를 놓고 최근 급격히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인도 정부가 카슈미르의 자치권을 박탈하고 직할지로 병합을 추진하자 파키스탄은 인도 대사를 추방하고 자국 대사를 소환하는 등 외교관계를 격화시켰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정부가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오늘 관영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는 쪽으로 분명히 방향을 잡았다고 밝히고 우리는 도발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이번 행위는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 종료 이전부터 금지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었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수황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행동은 새로운 군비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미사일 군축 체계에 충격을 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전날 캘리포니아주 해안에서 중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 정부가 지난 2일 러시아의 조약 위반을 사유로 INF를 공식 파기한 지 2주일여 만입니다. 앞서 안드레아 톰슨 미 국무부 군축 담당 차관은 아시아 지역 동맹 국가들과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홍콩 주재 영국 총영사관 직원이 중국 본토에 억류돼 있습니다. 영국 외교당국은 오늘 성명을 통해 우리 직원이 중국 선전에서 귀환하던 중 억류된 것에 극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광둥성 당국과 홍콩 정부에 추가 정보를 요구하면서 그 가족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콩 언론에 따르면 영국 총영사관의 무역 투자 담당 직원인 사이먼 정 씨가 지난 8일 선전에서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실종됐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 뉴스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20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 주의보는 변함이 없다며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미국과 한국군의 연합지휘소 훈련이 오늘 종료되면서 올해 주요 미한 연합군사 연습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최근 고위급 회동에 대해 미국은 중국, 러시아와 북한의 도발 중단과 외교적 관여에 대해 단합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은 낮부터 밤사이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3도에서 23도, 낮 최고 20도에서 3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여행과 관련해 심각한 위험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19일 VOA에 해외 주재 국민의 안전은 미국의 최우선 정책 순위 중 하나라며 미국인들의 북한 방문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 주의보는 변함이 없다며 국무부는 미국인들이 북한을 방문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을 여행하는 미국인에 대한 체포와 장기 구금에 심각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에 미국 여권을 사용해 북한을 방문 또는 경유하는 여행의 금지 조치를 재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유효하며 국무장관이 연장 또는 취소하지 않은 한 1년 동안 유지됩니다. 북한 여행 금지 조치의 예외는 연방정부 규정에 따라 미국의 국익과 관련해 극도로 제한된 목적에서만 허용되며 이 경우 국무부로부터 특별 여권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인에 대한 방북 금지 조치는 북한 여행 중 북한 당국에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석방 직후 숨진 데 따라 2017년 9월 당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 의해 결정됐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이 조치를 1년 연장한 데 이어 이번에 두 번째 연장 조치를 취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미한 연합지휘소 훈련이 오늘 종료되면서 올해 주요 미한 연합 연습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당장 풀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초점을 맞춘 후반기 미한 연합훈련이 20일 모두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강력 반발한 하반기 미한 연합훈련이 종료됐지만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훈련 이후 미북 실무협상 개최를 계기로 남북관계 재개의 발판을 마련하려던 한국 정부는 최근 북한의 날선 대남 비난 등으로 난관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6일 대변인 담화에서 한국을 향해 앞으로의 미북 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는 미련은 미리 접는 게 좋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북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남북관계와는 분리해 다루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남북 간 답보 상태가 이어질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입니다.
결국 북미 관계 개선 없는 남북 관계는 한계가 있다는 걸 북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선미 호남 전략으로 전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남북 관계보다는 북미 관계, 북미 비핵 협상에 주력을 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 종료에도 불구하고 북미 쪽에서의 어떤 관계 개선 진전이 없는 한 남북 관계는 당분간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남북 교류 현안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특히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 다음 달 안으로 한국산 쌀 5만 톤에 대한 대북 지원을 완료하겠다는 목표였지만 북한이 거부 의사를 보이면서 진행이 멈춘 상황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세계식량계획 평양사무소와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미한연합훈련을 이유로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쌀 수령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민 한국통일부 대변인의 19일 기자설명입니다.
기본적으로 WFP 측을 통해서 북한의 공식 입장을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WFP 측과 북측과의 협의 상황들을 파악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대북 쌀 지원이 한국 정부의 정책적인 지렛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쌀 지원으로 북한의 유화적인 태도를 이끌어내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을 통해서 받지 않더라도 중국 쪽에서는 뭐 식량 지원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뭐 유엔 안보리 제재에 위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게 굳이 손을 벌린다든지 그다음에 한국이 뭘 보내줘도 감사해하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에게 어떤 정책적인 레버리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보내준다면은 진짜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내주는 것이지. 가지고 생색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걸로 저희가 어떤 북한 대남 정책에 유화적으로 조금 만들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김 교수는 아울러 북한이 한국을 배제한 채 핵 보유국 지위를 갖고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독자적인 입지를 넓혀가겠다는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초반과 같은 남북 간 우호적인 분위기를 기대하긴 어려울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북한의 도발 중단과 외교적 관여에 대해 단합돼 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은 중국과 군사협력을 과시하고 러시아와는 친선관계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최근 고위급 회동에 대해 미국과 미국의 파트너 국가들은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재개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9일 VOA에 김수길 북한군 총정치국장의 중국 방문과 이고르 모르글로프 러시아 외교차관의 방북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미국의 파트너 국가들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외교에 다시 관여할 필요성에 대해 단결돼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지난 16일 중국에 도착한 김수길 총정치국장이 베이징 천안만 광장의 인민영웅기념비에 헌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고위급 인사가 이곳에 헌화한 것은 2003년 조명록 당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이후 16년 만에 처음입니다. 통신은 또 김수길 총정치국장이 17일 장유샤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을 접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장유샤 부주석의 발언을 공개하며 북중 우호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북중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며 훌륭히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의 시종 일관하고도 확고부동한 방침이라는 것입니다. 통신은 이밖에 김수길 총정치국장이 지난 16일 랴오화 중국 중앙군사위 정치공작부 주임과 만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총정치국장이 북중 두 나라 군대들 간 친선 협조 관계를 보다 높은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중국 국방부도 장유샤 부주석이 김 총정치국장을 만난 사실을 전하면서 북중 우위를 발전시키는 것은 양국 민의 뜻에 맞고 양국 근본 이익과 시대 발전 흐름에 부합한다는 장 부주석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지난해 이래 무려 5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한때 냉랭했던 관계를 복원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6월 평양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양국이 70년간의 발전 과정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시대 양국 관계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주에는 러시아와 북한 고위 인사들의 회동이 이뤄졌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언론 보도문에서 15일부터 이틀간 평양에서 모르글로프 외무차관과 리태성 외무성 부상 간 협의가 이뤄졌으며 16일에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모르글로프 차관을 접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양측이 지난 4월 북러 정상회담 합의사항의 이행에 초점을 맞춰 러북관계 발전을 위한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의 3자 프로젝트 실현을 포함한 실질 분야 협력 진전을 위한 추가적 공조 강화에 대한 의지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4월 북러 정상회담 직후 대북 안전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지만 동시에 북한의 체제 보장도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언론들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이어 이뤄진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고위급 회동에 대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상호 군사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오늘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내일 한중일 3국 외교장관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안서영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20일부터 사흘 동안 열리는 제9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강 장관은 첫날 회의가 열리는 베이징 외곽 고북 수진에서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모두 모이는 환영 만찬에 참석합니다. 만찬에 앞서 한중, 중일 양자회담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본 회담은 21일 개최됩니다. 한국 외교부는 21일 오후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웅 한국 외교부 부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회의가 3국 협력 체제를 보다 발전시키고 동북아 영내 양자 관계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1일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는 2016년 8월 도쿄 이후 약 3년 만에 개최된 것이라면서 외교장관들은 그간의 3국 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협력 발전 방향과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 등 공통 관심 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강 장관은 베이징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양자회담 의제에 대해 한국 입장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직 검토하고 있으며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만큼 무거운 마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1년마다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지소미아는 오는 24일 만료됩니다. 또 28일부터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이에 대한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일본의 전형적인 태도와 군사정보의 양적, 질적 평가 등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있을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일본과 대화의 계기가 있을 텐데 그 계기에 한국 정부의 의사를 적극 개진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3주 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강 장관과 고노 외상은 양자회담을 통해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이후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한일 갈등이 증폭된 가운데 강 장관과 고노 외상이 이번 만남을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중국 소식통들은 이번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영내 협력뿐 아니라 한반도와 자유무역 등 국제정세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 교체 성사와 북한 비핵화 방안,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7년 처음 개최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는 3국이 영내 현안을 논의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입니다. 이번에 9번째 열리는 회의입니다. 해마다 개최되는 것이 관례지만 외교 갈등이 빚어지면서 지난 2016년 8월 도쿄 회의를 끝으로 3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자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 주목됩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20일부터 사흘에 걸쳐 한일 중 3국 외교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 고노타로 일본 외상,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만나 세 나라 간 협력과 지역 내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이 특히 관심을 끄는 이유는 과거사 문제로 촉발된 한국과 일본의 무역 대립이 전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열리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은 지난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헤어진 지 3주 만에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지 주목됩니다. 중국의 글로벌 타임스 신문은 지난 주말 중국이 한일 갈등 해결에 도움을 주는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중국이 영내 경제 통합과 관련해 늘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주장입니다.
If you've read the Chinese media, they are kind of positioning the South Korea-Japan tensions as a sign of the limitations of U.S. leadership in the region.
중국 전문가인 오리아나 마스트로 조지타운대 교수는 중국이 한일 갈등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리더십에 한계가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두 나라를 화해시키지 못하고 있는 틈을 노린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tendency is that there would be a lot of benefit to play the role of mediator because then they can say, you know, that they are more positive influence on the region than the United States is.
중국은 중재자 역할을 통해 영내에서 미국보다 더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스스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China is going to be very effective at presenting the image that they are mediating. Well, the United States has kind of stood a bit on the sideline.
마스트로 교수는 미국이 옆에서 바라보고만 있는 사이 중국은 한일 관계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 미국의 이미지에는 좋지 않게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중재가 실제로 성공할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The tension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run pretty deep. And it's going to be hard for any country to actually, you know, mediate a resolution.
한일 갈등의 저변에 깔려 있는 역사 문제의 골이 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역사 문제보다는 한일 중 3자 자유무역 협정 등 경제 협력과 관련한 논의에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외교정책 이사회 AFPC의 켈리 케네디 연구원도 중국이 중재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 think both Japan and South Korea are wary and have their own qualms about China and its desire to expand its influence, and they're both also very aware of potential implications of China becoming an active mediator in the situation.
한국과 일본 모두 중국의 중재자 역할에 대한 경계심이 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한일 두 나라는 현 상황에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중재하도록 허용할 경우 미국 등 우방국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케네디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케네디 연구원은 한일 대립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응하는 미국의 아태 지역 내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한국과 일본이 전향적인 태도로 갈등을 풀 수 있도록 미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김양규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국경 없는 의사회와 세계보건기구 WHO의 대북제재 면제 수정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이들 기관의 제재 면제 기한은 내년 2월까지 연장됐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지난 3월 함경북도 지역의 결핵 퇴치 프로그램과 긴급 의약품 지원 등의 목적으로 제재 면제를 신청해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유엔으로부터 북한 내 반입을 승인받은 품목은 결핵 진단기구와 전자의료기기, 수술기구 등 123개 품목으로 약 14만 $3,300가량입니다. 가장 금액이 많이 나가는 품목은 프랑스제 초음파 검사 장비로 3만 67유로 미화 약 3만 $3,365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월 비상대비 정책과 관련해 오염 제거와 방사선 검출 장비 세트 등에 대해 북한 내 반입 허가를 요청해 승인받았습니다. 다만 세계보건기구는 어느 물품에 대해 승인을 받았는지 세부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두 기관의 제재 면제 기한은 모두 내년 2월까지입니다. 한편 최근 유엔으로부터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기관들의 면제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기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9일까지 제재 면제 기한 연장을 신청해 승인받은 기구는 유니세프와 WHO, 국경 없는 의사회,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 등 4개 기구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 승인 기한은 6개월로 제재위의 수정을 신청해 허가받을 경우 추가 6개월간 제재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군 사이버 사령부가 최근 악성 소프트웨어 샘플을 공개하고 사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소프트웨어가 북한 해킹 그룹 라자루스 또는 APT-38의 소행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군 사이버사령부는 14일 바이러스 토털 사이트에 북한 해킹 그룹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악성 소프트웨어 샘플을 공개하고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구글의 자회사인 바이러스 토털은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 여부를 검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 북한은 지난 3월 직접 제작한 실리왁진이라는 악성 코드를 백신 프로그램으로 사칭해 이 사이트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사이버사령부는 바이러스 토털에 두 개의 소프트웨어를 공개했는데 유명 백신 프로그램으로 검진한 결과 각각 35개와 25개 프로그램에서 악성 소프트웨어로 판정받았습니다. 이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백신 프로그램으로부터 악성 소프트웨어로 판명난 것으로 검진에는 안랩과 메가피, 카스퍼스키 등 유명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이 사용됐습니다. 악성 소프트웨어는 대체로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의 변종인 트로이 벤코와 트로이 제네릭 등으로 분류됐는데 이들은 일반 바이러스나 웜처럼 컴퓨터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지만 악의적인 제3자가 컴퓨터에 침투해 원격 조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트로이 뱅커는 온라인 뱅킹 시스템을 해킹하거나 금융기관에서 관련 기밀 정보를 빼내기 위한 악성 소프트웨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 사이버 사령부는 악성 소프트웨어의 구체적 속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 프로그램이 전 세계 사이버 안보와 관련 산업, 공공 분야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이번에 공개된 악성 소프트웨어가 지난 5월 미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 FBI가 경고한 것과 동일한 악성 프로그램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브라이언 바르톨로뮤 카스퍼스키 보안책임연구원은 미 사이버 안보 전문 매체 사이버스쿠프에 공개된 두 개의 악성 소프트웨어 가운데 하나는 라자루스가 제작하고 사용하는 변종 악성 소프트웨어 전기 물고기인 것으로 보이며 다른 하나는 가짜 보안 암호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기 물고기는 해킹 초기 단계에 상대방의 컴퓨터 보안 방화벽을 뚫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터널링 도구로 미 국토안보부와 FBI는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해킹 그룹이 전기 물고기를 활용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애덤 마이어스 부사장은 비밀번호로 보호되는 실행 파일과 보안 삭제 기능을 활용해 공격 사실을 숨기는 것은 금융 시스템 접근을 위해 라자루스가 펼쳐왔던 전형적인 활동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 파이어아이의 루크 맥나마라 수석 분석가는 라자루스가 그동안 2014년 미국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과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유포 사건 등 비금융 해킹 범죄에 주로 가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국제은행 간 자금 결제 통신망인 스위프트를 해킹해 자금을 빼돌리려 하는 등 금융 범죄와 현금 탈취에 집중해온 APT38이 이번 악성 소프트웨어의 배후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So for example, APT38 is a group that we've seen primarily focused on financially motivated activity, funds from banks, Lazarus, and there's a different grouping that different organizations put into that category.
한편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매튜 하 연구원은 2017년 이후 최근까지 북한 정권에 불법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킹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at was more of a current development in latter half of 2017. We've seen the North Koreans also target this is SWIFT, which is a banking messaging service.
대북 제재로 북한의 국제 금융 시스템 접근이 완전히 차단되자 라자루스가 변종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돈줄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수 성향 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의 딘챙 선임 연구원은 라자루스 등 북한 해킹 그룹의 활동이 앞으로 더 교묘하고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Hacking really only requires a handful of very smart people, a lot of diligence and patience. And a handful of computers and the like.
딘챙 연구원은 가용 인원이나 장비의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고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소수 정예 해커를 활용해 제재나 감시 회피를 위한 움직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최근 UN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다룬 보도가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역량은 어느 정도인지 오택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각국 정부가 평가하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 국방부의 2018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사이버전 인력은 6,800여 명입니다. 이는 6년 전인 2013년에 3천 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규모로 북한이 사이버전에 얼마나 큰 비중을 두고 있는지 엿보게 합니다. 사이버 부대의 운영 또한 체계적입니다. 미 의회사나 연구단체인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찰총국의 3국, 즉 111부대는 사이버 지도국으로 불립니다. 이 조직 내 하부 조직이 각각 다른 임무를 맡아 수행 중인데 110 연구소에서는 사이버 해킹 연구가 이루어지며 91부대에서는 세계 각국의 과학기술 정보 탈취 방법에 대한 연구 등이 진행됩니다. 핵심 부서 중 한 곳인 180부대는 국제 금융 시스템을 해킹해 돈을 훔치는 이른바 외화벌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2014 국방백서는 북한의 사이버 부대 정예 요원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선별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평양 제1중학교 등 수제학교를 나와 북한을 대표하는 김일성 종합대학과 김책 공업종합대학 등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설명입니다. 즉 중학교 6년 과정과 대학교 5년 등 총 11년의 교육 기간을 거치고 이후에도 매년 500시간 컴퓨터 전문 교육을 받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대체로 일치합니다. 지난 2월 미국의 사이버 보안 회사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데이터를 훔치기 위해 침입자가 초기 진입 지점을 넘어 네트워크의 다른 시스템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즉 브레이크아웃 타임이라는 측정 지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 해커 집단은 목표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2시간 20분으로 4시간인 중국을 가뿐하게 앞지르며 러시아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북한의 기록은 평균인 4시간 37분보다도 2시간이나 더 빠른 속도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전문기관 테크놀로틱스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은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사이버전에 대한 의지는 세계 2위, 사이버 공격 능력은 세계 6위, 그리고 사이버 정보 평가 능력은 세계 7위입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 복스는 지난 2017년 북한을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이란과 더불어 다른 나라의 정보를 엉망으로 만드는 사이버 능력을 갖춘 7개국 중 하나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에 대한 평가를 잘 보여준 사례가 바로 해킹 공격 워너크라이입니다. 워너크라이는 감염된 컴퓨터를 모두 암호화하고 비트코인을 내야만 암호를 풀어 컴퓨터 내 정보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랜섬웨어 공격으로 2017년 5월부터 사이버 공격을 통해 배포됐습니다. 이 공격으로 99개국의 컴퓨터 12만 대 이상이 감염되면서 40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백악관은 사이버 공격 워너크라이의 배후로 북한을 공식적으로 지목했습니다.
After careful investigation, the United States is publicly attributing the massive WannaCry cyber attack to North Korea.
토머스 보서트 백악관 국토안보 담당 보좌관은 신중한 조사 끝에 당시 공격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북한 정권으로 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군 당국은 북한의 사이버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은 미 의회 증언에서 북한의 잘 훈련된 사이버 부대는 세계 최고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의 토니아 우코레츠 사이버 담당 부국장보도 북한을 미국의 사이버 안보에 대한 최대 위협 국가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Nation state adversaries that we see active in the cyber realm and that includes Russia, China, Iran and North Korea.
우코레츠 부국장부는 북한이 러시아, 중국, 이란과 함께 사이버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 정치권을 상대로 지난 15년 새 북한 인권 로비에 나선 단체는 총 5곳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Amnesty International 미국 지부의 활동이 가장 활발했고 친이스라엘 성향의 유대인 단체도 나섰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와 정부를 상대로 가장 활발하게 북한 인권 관련 로비를 이어가고 있는 단체는 뉴욕에 본부를 둔 Amnesty International 미국 지부입니다. VOA가 미 의회에 보고된 로비 활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Amnesty International 미국 지부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거의 매년 기관 내 로비스트를 통해 상하원과 국무부, 백악관 등을 상대로 북한 인권 로비에 나섰습니다. 관련 로비가 없었던 해는 2016년이 유일합니다. 미국 지부는 북한뿐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들의 인권 문제에 관한 로비를 동시에 진행하는데 관련 로비 자금은 매년 수십만 달러로 최고 수준입니다. 로비 활동 빈도와 자금을 기준으로 보면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활동이 두 번째로 활발했지만 이 단체의 북한 인권 로비는 2009년부터 중단됐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라이츠워치는 조지 워싱턴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6년 국제인권단체 중 가장 먼저 북한인권 로비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당시 미 정부의 남북경제협력사업인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인권 유린에 관한 우려를 북한에 제기하도록 촉구하는 로비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북핵 6자 회담이 진행 중이던 2008년에는 회담에서 미국이 북한 인권에 관한 우려를 제기할 것을 촉구하는 로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북한 인권 로비에서 선두에 있는 Amnesty International 미국 지부는 2009년 처음으로 미 정치권을 상대로 북한 인권 로비를 시작했습니다. 의제는 정치범 수용소, 종교 박해, 인권 유린 피해자 등 시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가장 최근에 보고된 내역은 지난해 7월에서 9월 활동으로 이 기간 상하원과 국무부 백악관 등을 상대로 북한과의 논의에서 북한 인권 유린 문제를 제기하도록 촉구하는 로비를 진행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미북정상회담 논의 시점과 맞물립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또 2017년 4월에서 6월 사이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를 상대로 북한 인권 로비에 나섰는데 활동 내용을 북한에서 위험에 처해 있는 개인에 관한 로비로 명시했습니다. 당시 한국계 미국인 3명이 북한에 억류돼 있었습니다. 이 단체는 특히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4년 상하원과 백악관 등을 상대로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북한뿐 아니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로비에도 나섰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들어 북한 인권 관련 로비를 시작한 미국 내 종교단체도 있습니다. 메릴랜드 소재 서남 목자수녀회는 2017년 말 상하원을 상대로 북한과의 전쟁에 반대하는 로비를 시작했고 이어 지난해 말 상하원과 국무부를 상대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지하는 로비에 나섰습니다. 북한 인권 로비에 미국 내 이스라엘 옹호단체가 나선 것도 특징입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미국 유대인위원회는 미국 내 역사가 깊은 이스라엘 옹호단체 중 한 곳인데 2008년과 2017년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지지 로비를 했습니다. 이 법안의 로비에는 미국 내 종교단체인 교도소 선교회도 2006년과 2008년에 동참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로비 공개법에 따라 분기별 로비 자금 제출이 $12,500 이상인 경우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외부 로비 업체를 고용할 경우 분기별 지출이 $3,00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VOA 뉴스 이지원입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네,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 전력 조약에서 탈퇴한 지 보름여 만에 중거리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새로운 군비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또 지난 2016년에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인터넷 검색 업체 구글이 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구글과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네, 첫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요?
네, 18일 지상 발사형 중거리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미 국방부는 다음 날인 19일 보도문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이 보도문에서 캘리포니아주 샌니콜라스 섬에서 현지 시간으로 18일 오후 2시 30분 재래식으로 구성된 지상 발사 순항 미사일의 첫 시험 발사가 실시됐고 이동식 발사대에서 쏘아 올린 미사일이 500km 이상 날아 정확히 목표를 타격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시험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은 향후 중장거리 미사일 전력 개발에 정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이런 중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한 게 30여 년 만이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옛 소련이 지난 1987년 중거리 핵 전력 조약 INF를 전격 체결한 이래 처음입니다. 이 INF는 사거리 500km에서 5,500km에 달하는 중단거리 탄도 순항 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걸 골자로 하는데요.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이 이 워싱턴에서 역사적인 중거리 핵 전력 조약에 서명하면서 냉전 종식의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양국이 이달 초 INF 탈퇴를 전격 선언하면서 이 INF는 파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시험 발사한 순항 미사일의 거리가 500km가 넘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중거리 핵 전력 조약이 여전히 발효돼 있었다면 이 시험 발사는 조약에 위배되는 건데요. 미국이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를 단행한 건 INF 조약에서 지난 2일 탈퇴한 지 16일 만의 일입니다. 미 국방부는 11월경에 사거리 3,000km에서 4,000km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P통신은 미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미국이 사거리 1000km대의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18개월 안에 배치 준비를 완료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왜 중거리 핵 전력 조약에서 탈퇴한 겁니까?
네, 러시아가 이 줄곧 중거리 핵 전력 조약 INF를 위반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인데요. 미국은 러시아가 2000년대 중반부터 SSC-8 순항 미사일을 개발 시험해 왔고 2017년에는 이를 러시아 중부 지역에 실전 배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 SSC-8의 이 사거리가 2000에서 5000km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500km를 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결국 미국이 INF 탈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난 2월 INF 탈퇴에 앞서서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러시아의 INF 이행을 촉구했는데요. 이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이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는 2013년 이후 최소한 30여 차례에 걸쳐 러시아의 위반 사항을 지적하면서 의무 이행을 요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도 미국의 발표에 이어서 미국이 새로운 군비 경쟁을 하기 위해서 조약을 파기하려 한다면서 INF의 효력 상실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에 미국 중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즉각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번 시험 발사는 미국이 INF에서 탈퇴하기 위해 오래 준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르기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0일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미국이 확실히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도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비용이 많이 드는 무기 경쟁에 스스로를 몰아넣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사일 배치 지역에 대한 경고 목소리도 나왔다지요?
네, 콘스탄틴 코사체프 러시아 상원 국제문제위원장도 이날 타스통신에 미국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비난했는데요. 미국이 아시아나 유럽 어디에 배치하든 이 미사일들은 러시아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는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물론 미사일이 배치되는 나라는 그에 합당한 결과가 따를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도 미국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반발하고 있다죠?
네, 경수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0일 정례 브리핑에서요. 미국의 행동은 새로운 군비 경쟁을 불러일으키며 세계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은 냉전적 사고를 버리고 현재의 군축 체계를 유지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군축 협정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중국이 그동안 별다른 제약 없이 미사일을 개발해왔다고 비난하면서 이 INF 탈퇴 이후 중국도 포함하는 새로운 군축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했군요.
네, 푸틴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19일 오후 프랑스를 방문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날 프랑스 남부 대통령 여름 휴양지인 브레강송 요새에서 단독 회담과 만찬을 함께했는데요. 24일부터 26일까지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주요 7개국 G7 정상회담이 개최되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인데요. 이번 회동에서 논의한 내용을 G7에서 공유할 예정입니다.
두 정상이 이번 단독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논의했을까요?
네, 이날 회담이 3시간 넘게 이어졌는데요.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비롯해서 이란과 시리아 사태 등 국제 현안과 또 러시아와 유럽연합 간 관계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이래 유럽연합과 관계가 껄끄러운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게 2014년도였죠?
네, 맞습니다. 이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남쪽에 있는 반도인데요. 원래는 이 러시아 영토였지만 1954년에 우크라이나에 편입된 이래 친러시아 주민들이 러시아 귀속을 주장하면서 정정 불안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했는데요. 이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러시아에 각종 제재를 부과해왔습니다.
프랑스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의 주요 중재국이죠?
네, 맞습니다. 프랑스는 독일과 함께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분쟁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왔습니다. 이번 푸틴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의 최대 현안도 바로 우크라이나 해법인데요.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 4월 취임한 코미디언 출신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4자 대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과 시리아 문제도 주요 의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는 러시아가 이란에 영향력을 행사해 영내 긴장을 고조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시리아 내전에서 민간인 사망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대규모 난민 사태를 막기 위해서 러시아가 시리아 정부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군이 테러 반군 세력을 없애려는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반군에 대한 시리아 정부군 공격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정상 간 회담 중에 잠깐 불편한 순간도 있었다죠?
네, 이 마크롱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를 빗대서 러시아도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저항과 표현, 의견, 선거의 자유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여기에 푸틴 대통령도 프랑스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른바 노란 조끼 시위를 언급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노출했습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는 다음 달 8일에 시의회 선거가 있는데요. 이 선거 당국이 유력한 야권 후보들의 등록을 거부하면서 시민들이 공정선거를 외치면서 5주 넘게 주말마다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에서는 노란 조끼를 입은 시민들이 당초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는데요. 마크롱 대통령 퇴진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은 노란 조끼 시위로 11명이 죽고 2,500명이 다친 것을 알고 있다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구글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 표심을 조작했다고 주장을 했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트위터에 구글이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최소 260만 표에서 최대 1,600만 표가 돌아가게 표심을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표심을 조작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가요?
네, 당시 구글이 검색 결과를 클린턴 후보에게 유리하게 조작해서 많은 유권자가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게 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자기 지지자가 아닌 클린턴 후보 지지자가 냈다면서 구글이 소송을 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의 승리가 생각보다 컸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보고서를 누가 낸 건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보고서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미국 행동연구기술연구소라는 조직에 소속한 심리학자 로버트 앱스틴 씨가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앱스틴 씨는 지난 6월에 미 상원 법사위원회가 주관한 청문회에 나와서 구글이 클린턴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검색 연산 방식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최근에는 또 구글에서 기술자로 일했다는 사람이 한 보수 조직에 올린 영상에 나와서 이 구글이 편견을 갖고 검색 결과를 게시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주장에 구글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구글 대변인은 앱스틴 씨 주장은 3년 전에 나왔지만 이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당시에도 밝혔지만 구글이 여론을 몰아가려고 검색 결과나 순위를 조작하지 않았다면서 회사 목표는 정치적 견해와 무관하게 고품질 정보를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클린턴 전 후보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클린턴 전 후보도 같은 날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당신이 언급한 틀린 연구는 부동층 유권자 21명 사례를 근거한 것이라면서 맥락상 이건 당신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기소된 인사들 가운데 대략 절반에 해당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보수 진영이 자주 구글 같은 거대 인터넷 기업을 비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 업체들이 보수파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공화당 소속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도 지난 7월 청문회에서요. 구글이 이 특수한 알고리즘을 써서 보수파의 목소리를 사전 검열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도 투표 조작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 뉴햄프셔주에서 유세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투표 조작이 아니었다면 지난 대선에서 뉴햄프셔 지역에서 이겼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체 개표 결과에서는 뒤졌지만 당시 클린턴 후보보다 더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겁니다. 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연방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했다고요?
네, 앨런 웨인트라우프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는데요. 뉴햄프셔주에서 나온 주장에 대한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웨인트라우프 위원장은 민주당원인데요. 그는 서한에서 근거 없는 정보를 퍼뜨리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손상이라면서 2016년 대선이나 다른 선거에서 노골적인 유권자 부정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낮부터 밤사이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3도에서 23도, 낮 최고는 20도에서 3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3도, 낮 최고는 29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 흐리고 최저 22, 최고 29. 강계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고 최저 19도, 최고 27도. 해주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 최저 23, 최고 29. 개성은 흐리고 최저 22도, 최고 29도. 함경남북도, 양강도, 강원도 대부분 지역은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 최저 20도, 최고 26도, 장진 최저 14도, 최고 21도, 해산 최저 17도, 최고 25도, 선봉 최저 19, 최고 23, 원산 흐리고 최저 22, 최고 27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흐리고 오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m, 먼 바다에서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간 연장시켰습니다. 미 국무부는 어제 미국인들이 북한에 갔을 때 체포되거나 장기간 구금될 심각한 우려가 남아있다고 밝히고 기존 북한 여행주의보를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여권을 사용해 북한에 입국하거나 여행하는 행위가 계속해서 제한됩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 같은 여행주의보 연장이 다음 달 1일자로 발효되고 장관이 다시 연장하거나 취소하지 않는 한 내년 8월 말까지 1년간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017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숨지자 그해 9월 1일부터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 조치는 1년 시한으로 지난해 8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장됐고 이번에 또다시 연장된 것입니다. 이 같은 조치의 예외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지극히 제한된 상황에 허용되지만 이 경우에는 특별 여권을 받아야 됩니다. 미국 정부가 지브롤터에 억류됐다 풀려난 이란 유조선에 어떠한 편의도 제공하지 말라고 그리스에 요구했습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어제 그리스 정부와 지중해상의 모든 항구 당국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강력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유조선을 돕는 행위가 테러 조직 지원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전날 영국령 지브롤터에서 방면돼 그리스로 향하고 있는 이란 유조선 그레이스 1호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아드리안 다르야 1호로 이름을 바꾼 이 배는 지난달 4일 지브롤터 해역을 지나던 중 대시리아 제재 위반 등 혐의로 영국 해군에 나포됐습니다. 이후 45일 동안 이 배를 억류해왔던 지브롤터 당국은 이란 정부로부터 제재를 어기지 않았다는 확약을 받았다면 지난 18일 이 유조선을 풀어줬습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이 배의 방면을 막기 위해 선체와 화물에 대한 몰수를 지브롤터 당국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와 파키스탄 당국의 갈등 완화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에게 각각 전화로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이날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의 두 좋은 친구인 모디 총리, 칸 총리와 이야기했다. 무역과 전략적 동반자에 관한 것이었다고 설명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카슈미르 긴장 완화를 위해 양측이 협력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도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와 파키스탄의 긴장 완화가 지역 평화에 중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최근 영유권 분쟁 지역인 카슈미르를 놓고 급격히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인도 정부가 카슈미르의 자치권을 박탈하고 직할지로 병합을 추진하자 파키스탄은 인도 대사를 추방하고 자국 대사를 소환하는 등 외교 관계를 격화시켰습니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가 사임 발표와 함께 내각 해산을 선언했습니다. 콘테 총리는 오늘 상원 연설을 통해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밝히고 현 정부는 여기서 끝을 맺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년여 동안 이어진 이탈리아의 연립정부는 붕괴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콘테 총리는 오늘 연설에서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의 무책임한 조기 총선 주장이 지금의 정치적 혼란을 불러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콘테 총리는 8월 중순 벌어진 정치적 혼란 때문에 가을께 조기 총선을 치르게 되면 그동안 이탈리아의 과도 정부는 유럽연합을 상대로 교섭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살비니 부총리는 앞서 지난 8일 콘테 총리를 만나 주요 정책에 대한 견해차를 좁힐 방법이 없다면서 의회를 해산하고 차기 총선을 앞당겨 치를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정부가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오늘 간영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는 쪽으로 분명하게 방향을 잡았다고 밝히고 우리는 미국의 도발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행위는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 종료 이전부터 금지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었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수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행동은 새로운 군비 경쟁을 일으키고 미사일 군축 체계에 충격을 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전날 캘리포니아주 해안에서 중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 정부가 지난 2일 러시아의 조약 위반을 사유로 INF를 공식 파기한 지 2주일여 만의 조치였습니다. 지금까지 BOA 저녁방송 마감 뉴스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